벨직 신앙 고백서를 다 마쳤기 때문에 사실 이제 소요일 문답을 공부를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편 찬송 뒤쪽에 보면 소요리 문답과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다음 내년 초부터 우리 그 교회학교와 함께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려고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이제 창세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성경도 한 장씩 공부하면서 그다음에 교리응답도 공부하면서 이렇게 투트랙으로 함께 말씀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오늘은 2장 3절까지 한번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절 읽고, 평소에 성경을 읽으시겠지만, 원래 여러분들 아신 바대로 종교개혁자들이 예배 드릴 때는 꼭 구약 성경 한 장, 신약 성경 한 장을 예배 시간에 꼭 읽었거든요. 그런 전통도 있고 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성경을 여는 열쇠와도 같고 또 성경으로 들어가는 대문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말씀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기정사실하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직접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특별히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겠으나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삼라만상 자체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모양과 틀을 갖추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아무리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원리가 생겼다. 이런 것은 전혀 이성적이지 않죠. 우연성에 우리가 무게를 두고 우연히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위한 인간의 짧은 생각에서 나온 것이지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으로 다 되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전제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온 우주 만물의 세계를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겠으나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과 제가 있고 우주 만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항상 작품은 작가보다 앞서지 않죠? 그렇죠? 작품이 먼저 존재하는 법이 있나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작가가 있고 작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이 있다는 것 자체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있게 한 주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은 존재의 시작이 없는 분으로서 만약에 그분이 존재의 시작이 있다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죠? 존재의 시작이 있는 분이라면 그 존재를 시작해 한 존재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물의 제1원인자는 존재의 시작이 없는 존재라 해야 되죠. 이런 면에서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영원성과 전능성은 함께 맞닿아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전제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천지가 뭡니까? 바꾸면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앞에서 말하는 천지라고 말할 때 이 땅과 2절의 땅은 과연 같은 땅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구약신학의 정수를 공부하면서 지난 1학기에도 배운 바대로 여기 1절에 있는 천지라고 하는 이 땅과 2절의 땅은 전혀 다른 성격의 땅입니다. 1절에서 천지라는 것은 물론 하늘과 땅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하늘과 땅이라는 이 말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전체를 포괄하는 단어로 봐야 되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물리적인 하늘과 땅을 지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읽어나가시다 보면 보이지 않는 영계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앞에 1장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간의 이해 가능한 언어로 우리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물리적으로 보이는 하늘과 땅을 지었다는 것으로 1절을 해석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라고 말할 때 이 땅은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땅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6절에 보니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을 말하면서 8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불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이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피조 세계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의 땅이지 그냥 2절에서 눈으로 보이는 땅으로 보시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해석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2절에서의 땅은 눈으로 보이는 세계 전체를 포괄하는 단어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가 왜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냐? 그 문자 그대로 그렇게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이 말은 아직까지 틀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틀이 갖춰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 콘텐츠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내용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 이런 상태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배우신 바대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뭡니까? 큰 틀을 만드신 것이죠. 그죠? 네. 잘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은 빛과 어둠, 그렇죠? 그 다음에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틀 땅이라 이렇게 말을 하시고 또 물이 모여있는 것을 바다라고 하시는 이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큰 틀로서의 우주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각각 그 틀에 필요한 내용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 모든 생물들을 두게 하시는 이런 형식으로 쭉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런 모든 구조적인 틀들은 만들어졌으나 아직 완벽하게 그 내용물이 채워져 있지 않는 어떤 상태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영역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안의 역사를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두 가지 축으로 두지 않으면 해석이 되지 않지요. 그런데 시간이라는 것도 참 묘합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가? 그런데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파악하지요? 시간 그 자체로 파악하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뀌는 것으로 그렇죠? 그것으로 우리가 시간을 파악하지 시간 그 자체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시간이 뭐냐라고 말하면 사실은 뭐라고 대답하기가 참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시간이 뭡니까? 말하기 참 어렵죠. 그리고 또 참 묘한 것은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사이에 공간이 있죠. 공간이 없다면 어떤 내용물이 들어설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창조하셔서 특별히 이 시간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지으신 것이 뭐냐? 빛이라고 되어 있죠. 빛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광명체를 설명할 때 14절에서 여기 보니까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발광체죠. 즉 뭡니까? 해와 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랬죠. 예. 저는 그 음력을 잘 모르지만 그러나 제가 달력을 이렇게 보면서 또 요즘에 인터넷에서도 나오고 뭐 스마트폰에도 보면 그 음력 절기가 나타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이렇게 가만 보면 정말 절묘하게 맞지요. 입추, 그죠? 뭐 처서, 처서가 뭐죠? 예? 처서가 뭡니까, 근데? 서리가 처음 내리는 날은 언제죠? 예? 저도 지금 헷갈리네. 여러분도 막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왜 무슨 상인가? 뭐죠? 상강. 상강. 상강이 뭐냐면 서리 상자 내릴 강자. 서리가 내린다는 거거든요. 상강 절기였죠. 그죠? 근데 정말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그게 기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런 구조와 틀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연구해서 그 모든 절기들도 그렇게 계산하게 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이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빛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러니까 첫째, 둘째라고 하는 것을 세기 위해서는 이 시간의 흐름이 파악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시간의 흐름이 파악되기 위해서는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이게 첫째 날인지 둘째 날인지 몰라요. 만약에 계속 그냥 낮으로 계속된다면 여러분들이 몇 날이 지나간지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낮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몇 날이 지나가는지를 알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시간 세계와 공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도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첫째, 둘째, 셋째 날에는 틀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필요한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사건이 여기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짐승과 인간을 창조했죠. 그죠? 여섯째 날에.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조금 특별한 표현은 예를 들어서 21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그 생물을 그 종류대로 그리고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이렇게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24절에도 마찬가지죠. 네, 그런데 26절 이하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만큼은 어떻게 지었다는 것입니까? 그냥 종류대로 종류대로 종속 개념으로 그냥 종류대로 이렇게 지었다고 말하지 않고 사람만큼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가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교차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 5장을 한번 보시면, 교차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5장 3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 이렇게 말했죠, 그죠? 요런 어구 방식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이 단어가 다르긴 하지만 동일한 의미로 교차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도대체 무엇을 염두에 둔 표현인가? 구약 신학의 구약 성경의 정수라는 책에서 여러분들 배우시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 1학기 때 다니엘서를 예로 들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말했죠, 그죠? 근데 물론 다니엘이 절하지 않게 되므로 결국은 이제 죽을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바로 그 형상은 뭘 가리키는가 하면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곧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의 통치와 명령에 순복하지 않는 것을 취급했다 그 말이죠. 이러면서 우리가 형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대리하는 존재다 그런 뜻이죠. 따라서 형상 모양이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선으로 보이는 어떤 모양 또 뭐 눈, 코, 귀와 같은 이런 어떤 것을 떠올릴 수 있는데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눈, 코, 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뭐예요? 속성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생물들은 종류대로 지었지만 인간만큼은 적어도 그렇게 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기의 형상과 모양이 드러나도록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가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형상이라 그래요. 그죠? 왜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 원형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본래 참 사람에게 원하셨던 사람됨의 형상과 모양이 어떤 것인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진정한 형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나 그 다음에 히브리서나 다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타락하고 난 다음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을 단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우리의 구원의 개념은 매우 좁은 개념이 되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지는 식의 내세 지향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구원은 따놓은 당사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구원의 개념으로 삼게 되면 단순히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 즉 천국 가는 것 이것만으로 구원을 설명하지 않게 되고 구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생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우선은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래 놓고 26절을 다시 설명하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함인가 동시에 남성 홀로, 즉 여성 홀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투영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고 도와주는 이런 관계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 자, 그러면서 28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는데 그 주신 명령은 어떤 내용입니까? 26절 하반절에서는 간단하게 온 땅과 땅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다스린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다스린다라고 하면 어떤 인상이 떠오르십니까? 내가 나라를 다스린다. 다스린다라고 하면 이렇게 내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특별히 여기 그 2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땅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정복하라고 되어 있죠? 그 정복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떤 완력이나 힘이나 권세로 눌러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런 개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은 타락하기 전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착취의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인간들은 땅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나요? 그렇지 않죠. 저도 지난 주간에 정선에 갔다 왔는데 사경 인도하러 가면서 보니까 그 좋은 산 중턱에 그냥 확 그냥 깎아가지고 마치 머리 한쪽을 그냥 밀어버린 것처럼 말이죠. 그러고 별장 하나 딱 지어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에 맞는 방식으로 땅을 다스린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정복한다라는 이 말은 그 당시에 타락 전이기 때문에 무슨 이렇게 억누르고 착취의 대상으로 땅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특별히 다스린다는 말은 피조 세계를 발 아래에 둔다는 뜻입니다. 발 아래에 둔다. 본래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만을 위로 섬기고 여러분들이 쳐다보는 해도 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발 아래에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처음 받은 수신자가 누굴까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책을 누가 처음 받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받았습니다. 그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어디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미 다신론적인 세상이었습니다. 많은 신들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그때 어떤 신들을 섬겼습니까? 해와 달과 같은 신을 섬겼죠. 근데 창세기 1장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 거죠? 너희가 섬기는 그 달, 그 태양, 내가 만든 거야. 물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천동설이 맞죠. 그죠? 그러나, 사실 잘 보세요. 태양이나 달이나 모든 행성의 혜택을 어떤 곳이 제일 많이 보고 있습니까? 지구. 우리 인간이 사는 지구가 모든 우주 만물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고 있어요. 따라서 물리적으로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이 우주 만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류 인력의 법칙이든지 중력의 법칙이든지 뭐 이런 모든 법칙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지구를 보호하시기 위한 그런 장치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 이 세상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정말 안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해를 섬길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달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신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스릴 대상이다. 그런데 그 다스림이라는 것은 억압하고 착취하는 다스림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을 창달케 하는, 번성케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다스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내를 잘 다스린다, 집안을 잘 다스린다, 교회를 잘 다스린다라고 말할 때 그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입니까? 내가 가져가면 가고 서러가면 서야 돼. 이런 식의 다스림이 아니죠. 예, 인격을 존중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권위를 가지고 섬김으로 다스리는 바로 그 다스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숭배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만을 우리 위에 둬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 위에 두면 그게 다 우상이에요. 모든 것들은 다 우리 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다스리는 거예요. 어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둠에 대해서도 별로 두려움이 없죠. 그죠? 예. 사실 저도 고봉산에 이렇게 밤에 올라가는데 깜깜할 때도 제가 그냥 올라가요. 뭐 무덤도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뭐 그게 저한테 큰 두려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때로 어떤 할머니가 머리를 하얗게 이렇게 빗으시고 소복을 입지는 않으셨지만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오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한번 깜짝 정말 놀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낮에 보니까 그분이 머리까지 하얗신데 아, 저분이었구나 하는 걸 제가 알고 난 다음부터는 별로 이제 두려움이 없지만 어쨌든 뭐 어떤 것도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게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두셔서 29절 하반절에 먹을 거리가 되게 했다. 제가 정선 갔다가 그 고냉지 배추를 한 몇십 포기 가져와가지고 우리 여성도님들을 좀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어제. 예, 뭐, 가져와서 이렇게 딱 봉사해 주셔서. 근데 어떻게 맛이 있었습니까? 드셔보셨어요? 아직 못 드셔보셨구만. 점심 때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 점심 때 나오지요? 어디? 누구한테? 아, 이삼이 나오지요? 예. 아주 아삭아삭하고 맛있는데요.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사과를 하나 선물 받았는데, 참 사과를 많이 받으면 이런데 하나씩 좀 다 나눠드리겠는데, 대구의 사과가 요즘에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날이 점점 더워져가지고. 그래서 동해에서 임계 쪽의 사과가 맛인데, 제가 밀양의 얼음골 사과를 한 십몇 년 전에 먹으면서 이게 사과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후로 처음으로 이게 사과다 하면서 먹었습니다. 꿀이 이렇게 박혀 있는데요. 예. 근데 이 하나님께서 정말 보세요. 땅에서는 심으면 나요. 바다에 가면 그냥 끌어올립니다. 이번에 사경하면서 한 성도님댁에 갔는데, 요만한 물고기가 이렇게 쭉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하니까 그냥 나가서 투망하면 그냥 올라온대요, 그냥. 예? 얼마나 맛있는지요. 일곱수에서 나오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자, 근데 이제 2장 1절을 딱 보시면, 그래서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이 뭐죠? 안식은 그냥 쉬는 게 아닙니다. 이름에서 안식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이 달성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어떤 결함도, 어떤 모순도, 어떤 어려움도 없는 바로 그 상태를 가리켜서 안식이라고 말하죠. 왜 우리가 어그스틴의 고백처럼 그리스도께 돌아가기 전에는 왜 우리에게 안식이 없죠? 바로 타락으로 인해서 이 안식이 깨어졌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의 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느라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는 상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인류 최대 선물이었다. 바로 이 안식을 우리가 받아 누렸는데 안타깝게도 아담 안에서 타락함으로 이 안식은 깨어지게 된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이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부터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전체를 조금씩 조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는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의도와 목적은 무엇이고, 특별히 마지막 날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삼라만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분의 위대하심을 높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하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셔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구현되고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의 은혜를 따라 오늘 하루의 인생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고, 적어도 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아는 신자로서 다른 무엇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돈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어떤 것이든지 다 우리의 다스님에 복종시켜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만이 이 모든 것들을 받으시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창조하신 의도와 목적에 맞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